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본래는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 때에 다녔던 곳을 다시 한번 가는 것이 계획이었는데 그 1차 전도 여행 중에 중간에 돌아간 마가 요한 때문에 심한 다툼을 싸운 후에 바나바가 본래 계획대로 마가를 데리고 가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반대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실라와 함께 가다가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고 함께 대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지역을 돌면서 사역을 하는데 복음이 굉장히 흥황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소아시아에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사역을 못하게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 북서쪽으로 올라가서 무시아라는 곳에 이르러 그곳에서 북동쪽에 있는 비두니아와 본도로 가려고 했지만 거기서도 또 성령님께서 그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바로 그 일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사역자 같으면 이것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일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보아서 악령의 역사가 틀림없다고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이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깨어 있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지금 굉장히 사역이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딴 데로 가라고 하니까 순종하고 갔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분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시아에 있을 때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빌립보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자주색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와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던 한 소녀와 그리고 간수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시작하게 된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와 이 빌립보서를 보낼 때와는 약 1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바울은 자신의 신분, 즉 자신의 정체성을 종이라고 합니다. 빌립보는 BC 358년 빌립 왕, 이 빌립 왕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이 빌립 왕이 이 지역을 정복하고 자신의 이름을 따라서 빌립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가 자신의 정적이었던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공신들에게 이 땅을 불화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시민들은 다수가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그것을 그들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로마 시민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그대로 가졌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에게는 세금이 면제되었고 황제에게 직접 아뢰 수 있는 우리나라의 신문고와 같은 그런 권한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로마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로마 사람처럼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본래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그 수식어가 종입니다. 요즘 다른 말로 하면 노예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자기의 명함 앞에다가 명함의 자기 이름 앞에 노예라고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은 절반 이상이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 신분이 노예였던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보고 굉장히 놀라고 또 가슴이 뭉클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은 본래 종인데 종도 아닌 분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종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편지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자신이 가장 주님에게 적대적일 때 부르심을 받은 그 은총이 감격스러워서 평생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노라고 다짐하며 자기 자신을 늘 종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쓰던 책상 그 위에 유리가 깔려 있었는데 그 유리 밑에다가 제가 이렇게 써놨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머슴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쓰기는 자신이 없고 또 그렇게 솔직하게 살고 싶지 않고 그냥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머슴입니다라고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엔 그것을 자주 봤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위에 책도 깔리고 또 노트북도 깔리고 그러니까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이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의식도 잘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종이 액세서리도 아니었고 슬로건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신과 함께 디모데 역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러니까 자신은 사도이고 디모데는 동역하는 다른 말로 하면 돕는 형제였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절도 이렇게 증가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역시 형제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서는 자신과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향해서 하는 이유는 2장 22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 역시 자신과 동일하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의 조력자가 아니라 자기와 동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전생을 드린 동역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최고의 수준은 상대를 자기와 동등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과 파트너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그 학교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체풀을 드렸습니다. 제가 2학년 1학기 때 어느 한 은퇴하신 노 목사님께서 오셔서 그 설교하셨습니다. 그분은 학생들을 웃겼다 울렸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사실 아무것도 지금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셨던 한마디는 지금도 제 뇌리에 분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목사님들이 오셔서 그 신학생들에게 설교하면서는 보통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아니면 사랑하는 신학도 여러분, 아니면 사랑하는 예비 목회자 여러분. 그런데 이 노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렇게 하셨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 목사님처럼 저렇게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바울과 디모데는 상당한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나를 돕는 보조자다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회에서 나보다 어린 사람, 또 나보다 신앙생활을 늦게 한 사람을 가장 존중하고 가장 잘 돕는 방법은 그 사람을 자신의 수준이 될 때까지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언제나 더 앞서간다고, 더 높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서로서로 도우면서 서로서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제가 1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편지를 보낼 때마다 그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문자 그대로 많은 성자들,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경의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구별하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구별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이것은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 이곳으로 따로 불러주셨고 또 우리를 구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면 겉으로 보면 별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내적으로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치 사울이었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가던 길 그대로 동일하게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가던 길과 주님을 만난 이후에 가는 길은 정반대의 의미였습니다. 이전의 길은 자기 열심의 길이었고 자기 욕망의 길이었고 주님의 반대편에선 주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 길은 주님을 위한 헌신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영원한 길이었습니다. 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인사말입니다.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서신에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인사말은 크게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아니면 잘 주무셨습니까? 그렇게 인사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그 이전에 참 침략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안한 날이 없어요. 잠을 잘 잔 날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등학교 때 윤리 교과서에서 배운 기억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900여 회의 침략을 받았다고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사 이래 평균 4, 5년에 한 번씩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침략을 받는 일이 없이 편안하게 잠 좀 잘 자는 게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인사가 진지 잡수셨습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입니다. 일제시대 보릿고개 6.25를 거치면서 참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뭐 반만 년의 역사 가운데 먹고 살게 된 것이 몇 년 안 됩니다. 우리는 다 두 끼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 우리말 있는데 점심은 한자 말입니다. 마음에 점 하나 찍는 것입니다. 물론 영어에서 good morning, good evening은 원래 영국 날씨가 안 좋기 때문에 좋은 날씨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사는 희망사항입니다. 그런데 은혜와 평강은 단지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바울이 서두에 어떤 글을 쓰기 위해서 이런 말을 툭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교인들이 또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과 은혜를 정말로 받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조건이 나에게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 정반대편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는데 베품을 받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일방적인 내리사랑이 은혜입니다. 평강은 그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화의 반대말은 전쟁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강은 결코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 지금 전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정말 평강한가? 결코 예라고 답변할 수 없습니다. 평강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연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분리함이 있은 이후에 다시 하나가 된 것을 그 평강입니다. 그 이전에는 싸움이 있었고 질투가 있었고 서로 적대적이었는데 이제 온전하게 하나가 된 것이 평강입니다. 은혜가 그런데 평강의 근원이 됩니다. 즉 평강은 은혜로부터만 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성실하게 이행해 가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게 된 것, 이것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 하나님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2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 앞에 긴 수식어를 붙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또 하나님께도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뭐 아니면 하나님과라고만 써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또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즉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버지는 아빠와 같은 의미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언제나 왕과 같은 분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경외의 대상이었고 어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 즉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빠이신 하나님은 다스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아빠, 아버지라는 말 속에 기독교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버지 또는 부모는 자식의 의식주를 내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노심초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이 자녀가 엉뚱한 길로, 어긋난 길로 갈 때는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그 아이를 바로 잡습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그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아빠이고 부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성숙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또 우리가 어긋난 길로 엉뚱한 길로 가게 될 때는 인생 책찍과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다시 돌려 세우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과 라고만 쓰지 않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만 온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도 왔습니다. 이 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대신 주라는 의미의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이 신약의 예수님 앞에 붙여진 주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분이 공인된 나의 구원자 그런 의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습니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장 깔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된 것은 사람의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1절 2절에 있는 말은 그냥 인사말 같지만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우리가 형편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핵심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주로 편지를 쓸 때 우리라는 말을 즐겨 썼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는 나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3장 8절에도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라고 합니다. 즉 바울 자신과 주님과의 1대1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 중에 루디아를 생각하면 야, 그때도 참 그렇게 신실했는데 지금까지 신실하더니 정말 참 귀하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신실해졌으면 좋겠다. 또 그 귀신 들려서 점을 치던 그 여인을 생각하면 그렇게 악령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지배를 저렇게 받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도 저렇게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간수였던 분을 생각을 하면 그 자결하던 순간에 만약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보지 못하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셔서 그렇게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다니. 아마 그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그 미소가 저절로 머금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 친구 또는 내 선생님, 내 목사님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선생님 하면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저는 그림을 잘 그릴 줄 모릅니다. 제가 제 아이들이 그 해달라고 하는 것 중에서 거의 해주지 못하는 게 절대로 해줄 수 없는 게 그림을 그려달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일 괴로웠던 시간이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것은 왜 미술 시간은 꼭 2시간씩 하는지 때로는 그 미술, 그 그림을 그리는 게 싫어서 준비를 안 해간 적도 있습니다, 일부러. 차라리 벌 서는 게 마음이 더 편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제 미술 성적은 언제나 거의 대부분 미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아마 그림만 그렸으면 양 아니면 가였을 텐데, 다행히도 이론 시험도 함께 보니까, 예, 그렇게 미라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2시간 그 미술 시간 중에서 1시간만 그림을 그리고 쉬는 시간에 나가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운동장 한 구석에서 돋보기를 가지고 종이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한조는 미술보다 자연을 더 좋아하나 봐. 예, 저는 선생님 하면 그분이 떠오릅니다. 4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 4절 처음과 끝에 간구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그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그렇게 규칙적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그 옥중에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기쁨을 가지고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너희 무리는 여러분 모두,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4장에 보면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나오는데 그 두 사람을 향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를 바울이 염두에 두고 어느 한쪽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하지 않고 모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여러분 모두의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지 어떤 특정한 부류의 목회자가 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흔히 기도를 노동이라고 합니다. 특히 회중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도 설교 준비하는 것도 참 어렵고 힘들지만 기도하는 것도 참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기쁨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느낄 수 있는 것이 5절인데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마 첫날은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진 날일 것입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교제를 나누었던 그것이 기도하는 그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깊은 영적인 교류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오랫동안 더 깊이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무엇이 더 편합니까? 이 질문은 우문에 불과할 것입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의 전체 아니라 자녀들의 그냥 학교 생활만 두고도 기도하는 것만 해도 더 깊이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것 위해서, 앞두고 있는 시험을 위해서, 뭐 지나갈 일을 위해서. 이유는 우리가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어떤 일에 바울과 함께 했기에 바울이 이렇게 그 기도할 수 있었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2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브로 디도는 그 빌립보 교회의 헌신된 신자였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이 에바브로 디도를 그곳으로 보내어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 디도가 옥바라지를 하다가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가 걱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에바브로 디도가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건강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에바브로 디도 편에 보낸 편지가 그 이 빌립보서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중국 선교를 가겠다고 중국으로 갔는데 한 3년쯤 사역하다가 공안에게 발각이 되어서 갇혔습니다. 풀려날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을 정해서 저를 위해서 중국으로 보내어서 옥바라지게 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빌립보 교회는 우리 교회 규모의 아마 100분의 1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굉장히 감사했을 것이고 감격했을 것이고 그 고마움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이유는 4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반드시 꼭 한 가지의 기술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바울은 어렸을 때 천막을 만드는 일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 기술은 상당히 그 고급 기술이었습니다. 바울은 뛰어난 학자였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것만 그의 사역에 쓰임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가 어린 시절에 배운 그 천막을 만드는 그 기술도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이 천막을 깁는 이 기술을 가지고 낮에는 돈을 벌고 저녁에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돈을 버는 일을 자기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들의 사역비도 함께 벌었습니다. 여기에서 유래해서 자비랑 선교사를 텐트 메이커의 천막 만드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역하면서 바울은 여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선교비, 즉 사역비를 보내준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도 바울이 굉장히 감사했을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자신의 생활비 또 다른 사람의 생활비, 사역비를 벌기는 했지만 매일 또 매주 매달 그렇게 사역해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을 위해서 돈이 제법 필요한데 가진 게 없을 때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죠? 라고 기도를 했더니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그 돈이 보내어져서 그 사역을 이루게 되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를 푸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착한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을 하진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보낸 헌금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만약 다른 지역에서도 사역을 하다가 투옥되었을 때 또 다른 곳에서 또 그렇게 되었을 때 그때도 사람들을 보내고 계속해서 사역비 보내줄 거죠. 그래서 착한 일은 빌립보 교회에 펼쳐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 즉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나 성도들이 행한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 우문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에서 행했던 착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지,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 귀신 들려 점을 치던 여인을 고쳐주고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었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낸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때만이 아니라 늘 그러했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선교 사역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단 두 절인데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무엇을 했는지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언제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행한 착한 일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또 어떤 사람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땅에서 당신의 역사를 펼쳐가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땅에 교회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신의 삶을 보아도 너무너무 뚜렷하게 그것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반대편에서 주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 주시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바울은 주님 반대편에서 주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빌립보에 갈 계획도 본래 없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나 본도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또 막으셨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을 환상 중에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빌립보로 보내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환상을 만들어내거나 꾸미지 않았습니다. 그 환상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에 와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만 했습니다. 안식일에 그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해서 찾아갔다가 한 몇몇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14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분박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강가에는 여러 여인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 여인들 가운데서 오직 루디아 한 사람만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르게 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귀신들린 여종 때문에 옥에 갇혀서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 옥문을 뒤흔들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울이 빠병처럼 탈출하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쇼생크 탈출을 꿈꾸었습니까? 그 무엇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옥문을 뒤흔드시고 바울을 거기서 꺼내어 주셨습니다. 6절을 다시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밖에서 일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단지 어떤 피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뭐 교양을 쌓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속에서 우리의 속을 바꾸는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우리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자신의 실상을 보게 하십니다.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총을 많이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거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회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신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게 됩니다. 그 후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눈이 열리고 점점 더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내가 이 땅 위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것을 우리 속에서 이루시는데 그 일을 언제까지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하신다고 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죽는 날까지 또는 자신이 순교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비록 순교를 당하든 죽어 없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속에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없어져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당신의 종으로 사도로 불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빌립보 교회에 은혜와 평강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빌립보 교회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또 누구십니까? 그 착한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편지를 보내게 하시는 분은 또 누구십니까?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에 성도들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또 누구십니까? 그 선한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 목회자를 부르시고 원근 각지에서 여러 성도들을 불러주신 분 또한 누구십니까? 우리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성령님을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삶이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와 하나가 되자고, 나와 친하게 지내자고 마음 졸이시며 애타하시는 분은 또 누구십니까? 우리가 잘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셀 수 없이 많은 역사를 펼쳐가시는 분은 또 누구십니까? 나 한 사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부모님을 주시고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여러 믿음의 사람들, 그 중에는 지금은 기억도 안 나는 사람들을 생의 순간순간마다 세워서 나를 빚어오신 분은 또 누구십니까?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또 그분이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믿는다면, 그분이 마지막 날까지 완성해 가실 것이라는 것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요?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릴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